여러분과 함께 아침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자, 영화, 영상 콘텐츠 관련된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영화로운 뉴스 장성난 영화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 9월 첫날이에요.
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반팔 입고 왔더니 좀 춥더라고요. 밖에.
그래요. 네. 네. 아침, 저녁으로는 확실히 날씨가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낮 시간은 덥다 그러니까 옷 입기가 약간 애매한데 그래도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낮에는 벗었다가 또 아침 저녁엔 입었다가. 예. 일단 지난주 박스오피스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8월 24일 수요일에 2위로 개봉했던 육사오 한국 영화였죠. 이 영화가 2위로 가다가 8월 28일 지난 일요일에 개봉 3주차 1위를 지키던 헌트를 밀어내고 정상에 올라서 어제 수요일까지 그 자리를 계속 지켰습니다.
육사오가 그 로또 관련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까지 육사오는 67만 관객 모았고요. 헌트는 388만 관객을 모았습니다. 어제까지 지난주 3위를 지켰던 한산 용의 출연은 전부 70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영화 개봉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영화들이 나왔습니까?
한국 영화로는요. 이정현 배우 주연의 범죄 스릴러 리미트가 개봉했고요. 외화 중에선 전 이 영화가 눈에 띄었는데 멕시코 영화예요. 미셸 프랑코 감독의 미스터리 드라마 썬다운 등이 개봉했습니다. 리미트에서 이정현 배우는 주인공으로 어린아들을 키우는 경찰 소은을 연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 소은이 유괴 수사에 끼게 됐는데 함정에 빠져서 경찰보다는 엄마로 유괴범 맞섰는데 이제 영화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엄마가 찾아줄게 이렇게 달리는
예, 깜짝 놀랐네요.
그런 유괴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축이 세 명의 여성이라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이 이제 엄마인 소은이 있고 또 유괴범이 문정희 배우가 연기하는 혜진이라는 배우 인물로 나오고요.
네.
또 유괴된 아이의 엄마를 진서연 배우가 연기하는 연주라는 인물 이렇게 세 배우가 세 여성이 축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점은 흥미로웠지만 만듦새가 전체적으로 좀 거친 거는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정현, 문정희, 진서연 이 세 여배우의 역할이 굉장히 큰 리미트라는 영화 짧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멕시코 영화 썬다운도 지금 함께 소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이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그 시작부터 되게 흥미로운 질문을 맞닥뜨리면서 영화를 보게 되는데 이 샤를로트 갱스부르가 연기하는 앨리스라는 인물이 여동생인 거고 그 오빠인 닐, 팀 로스가 연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앨리스의 가족과 함께 그 영국인이에요. 그래서 닐이 그 멕시코 항구 도시 아카풀코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런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닐이 갑자기 공항에서 나 여권을 두고 왔어. 그러면서 먼저 가 있어. 얼른 뒤따라 갈게. 이러면서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여권이 주머니에 있어요. 근데 자기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임종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닐이 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예.
이제 그 답을 조치면서 영화를 보게 되는데 마치 진짜 끈떨어진 연처럼 계속 표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닐이. 그게 점점 더 기이하게 다가오거든요.
네.
근데 결말에 이르면 이유가 그 이유를 이제 서서히 알게 되는데 이 영화가 던진 질문이 특정한 퍼즐 맞추기의 재미를 추구하는 걸 넘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되게 근원적 물음을 묻고 있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미셸 프랑코 감독 특유의 연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원래는 되게 담담한 이야기인 것처럼 시작해서 뭔가 일을 벌이거나 영화적 장치나 사건을 대대적으로 터뜨리지 않고도 끝에 가면 약간 머리를 때리는 듯한 강렬한 충격을 남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영화도 그리 길지 않은데도 그런 연출이 빛을 발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작 개봉과 함께 어제 박스오피스가 1위 여전히 육사오가 1위를 지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헌트가 2위, 한산 용의 출연이 공고하게 3위까지 지키고 있었고
네.
신작인 리미트가 4위로 등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하루 리미트는 2만 관객 그리고 다양성 영화 박스오피스 2위로 진입한 썬다운이 1200 관객과 만났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개봉된 영화도까지 소개해 주셨지만 이제 다음 주는 추석이란 말이에요.
진짜 시간 빠르죠.
보통 추석이면은 그 영화 쪽에서는 대목 아니에요?
대목이죠. 저도 기사 쓸 때 맨날 추석 극장가 무슨 영화 vs 무슨 영화 무슨 영화 vs 무슨 영화 한 길게는 네 편까지 막 대형 영화를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에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블록버스터 대형 영화, 그러니까 특히 한국 대형 신작이 한 편밖에 안 보이네요. 그 네. 공조 2 인터내셔널.
맞습니다. 이례적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극장가라고 하면 워낙 흥행이 기대되는 그렇죠. 시기니까 예. 연휴 한두 주 전부터 대형 배급사마다 기대작을 포진해가지고 흥행 대결을 벌이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전이었던 이제 2019년을 가장 가까운 예로 찾아보자면 추석 극장가의 그 CJ의 나쁜 녀석들 더 무비. 마동석 나왔던 케이퍼 무비죠. 예. 그리고 타짜 원아이드 잭, 롯데 영화였는데 또 거기다가 뉴의 그 차승원이 나왔던 코미디 영화 힘을 내어 미스터리까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11일 날 같은 날 개봉해서 정면 승부를 벌였어요.
이게 2019년 이야기예요.
네. 네. 그래서 나쁜 녀석들이 거의 450만 넘는 관객을 동원하면서 그 승리를 하긴 했는데 코로나 방역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던 지난해 추석 연휴만 해도 중급 규모 이상의 한국 영화가 두 편 같은 날 개봉했거든요. 그래서 CJ의 보이스 그리고 롯데의 기적 이렇게 개봉을 했었어요. 근데 이와 다르게 올해 추석 연휴를 직접적으로 노린 대작은 공조2뿐이고 네. 다른 배급사의 흥행 기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조2가 CJ영화라면 롯데의 인생은 아름다워 뉴의 정직한 후보2는 오히려 추석 연휴가 지난 9월 28일에 이 두 영화가 같이 개봉합니다. 네. 그래서 롯데는 추석 연휴 기간을 오히려 2020년에 개봉했던 모가디슈를 9월 7일에 재개봉하는 전략을 꺼냈고요. 그리고 외화를 살펴도 올해 추석 극장가에 걸리는 대형 직배사의 신작은 에단호크 주연의 공포영화 블랙폰이 유일합니다. 디즈니는 2019년 개봉해서 그때도 이미 대대적으로 흥행한 천만 영화죠. 알라딘을 9월 7일에 4DX로 재개봉하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추석 연휴 대목이라고 우리가 다들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배급사들이 몸을 사린다라는 느낌이 네. 좀 드는데요?
우선은 이런 얘기 하는데 추석 연휴가 빨라가지고 한국 대작 사파전을 치른 여름 극장과 너무 붙어 있다.
얼마 차이가 안 난다.
네. 예. 거기다가 연휴가 나흘밖에 안 돼서 전체 박스오피스 규모가 작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근데 근본적인 이유를 찾자면 올여름 극장가에 대한 진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봄에 거리두기 조치가 풀리고 범죄도시2가 천만 돌파를 하면서 아, 극장가가 정상화됐나 보다. 이런 청신호를 감지한 대형 배급사들이 그 7, 8월 전통적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여름 극장가에 흥행 기대작 4편을 줄줄이 개봉했잖아요.
예.
네, CJ의 외계인 일부, 롯데의 한산, 그리고 쇼박스의 비상선언, 그리고 메가박스의 헌트까지. 근데 그 결과가 한산만 손익분기점을 넘겼을 뿐 전체 박스오피스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해보면 원래 7, 8월에 코로나 시국 전만 하면 여름 극장가의 이런 뜨거운 경쟁 속에서 천만 영화 한두 편, 뭐 한 편 탄생한다고 치더라도 5,6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는 흥행작이 같이 탄생해서 이른바 이런 걸 쌍끌이 흥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했었죠, 사실.
네, 네. 이러기를 기대했죠. 네, 그래서 이런 뭐 쌍끌이 흥행도 탄생하는 풍경도 종종 보였는데 7, 8월 관객 수를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7년에서 19년은 매해 7, 8월에 전체 관객 수를 따지면 4,600만에서 5,100만 선이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올해는 7, 8월 관객 수를 합쳤을 때 3,097만 명 정도 돼요.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1,500만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올해 극장가를 돌아볼 때 범죄도시2처럼 지금의 대중이 원하는 것과 짜릿하게 통하는 작품이 있다. 그런 경우라면 천만을 넘는 흥행을 터뜨릴 가능성이 잠재돼 있지만 코로나 시국 이전에 극장가에 통용됐던 전통적인 흥행 성수기의 구분 또는 시장 규모를 그대로 재현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OTT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영화인들이 요새 이런 얘기 모이면 많이 하는데 뭐 영화 티켓값도 올랐다는 얘기 너무 많이
그렇죠.
하고
많이 올랐어요.
또 OTT 네. 대중화됐고 이러니까 관객들이 옛날에는 평을 못 믿겠다. 내가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기조가 있었다면 요새는 오히려 영화 한 편 관람을 결정하기까지 기회 비용을 굉장히 철저히 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영화 한 편 티켓 값이면 OTT 한 달 구독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흥행 기대작이라고 해서 개봉주에 덮어놓고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평을 어느 정도 며칠 동안 꼼꼼히 따진 후에 관람을 결정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제 개인적인 이거는 생각인데 저는 비상선언 같은 영화는 중반까지 되게 잘 만들었는데 후반에 그런 뭐 심파다 영화가 늘어진다 이런 평가를 되게 많이 받아서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인데 정말 이런 후반 들어서 영화가 한국적 심파 같은 기조로 흐르는 것 같은 이걸 한국 영화의 오랜 관습으로 많이 지적을 해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질릴 때가 됐다 했는데 진짜 이제는 대중적 기호에서 확실히 멀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정말 코로나를 기점으로 한마디로 좀 영화 트렌드의 계절이 확실히 바뀌고 있구나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객들이 까다로워진 거예요.
맞습니다.
되는 영화는 확실히 되잖아요. 사실 올 한 해 범죄도시2는 뭐 압도적이었던 것이고
네.
그리고 기대는 했으나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실망스러운데 야 배우들 몇몇 보고 엄청 기대했었는데 실망스러운데 이런 그렇죠. 영화들이 제법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관객들이 그만큼 까다로워진 거고 관객들의 눈높이를 못 맞추면 돈이 아무리 들었더라도 망하는 겁니다.
네. 냉정한 현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재 씨
네.
이제는 뭐 배우 겸 감독 세계적이죠. 오징어 게임 2 얘기는 들었었고 차기작이 또 정해졌다 그래요?
네, 열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재 배우가 왜 냉혈한 이 목까지 왜 문신 가득 차 있는 그 냉혈한 킬러 레이로 분했던 영화 다만 악에서
그렇죠.
구하소서
예.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영화의 그 레이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 OTT 시리즈 레이라는 제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정재 배우가 제작도 겸한대요.
예.
근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연출도 생각하고 있다고.
어허이, 이거 참. 헌트가 워낙에 잘 됐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다들 이정재 감독님 차기작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었어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네. 이러셨거든요. 근데 이 레이가 두 번째 연출작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레이는 이런 킬러 레이의 탄생부터 그가 전 세계 다양한 악당과 대결을 하는 여정을 그리는 글로벌 프로젝트예요.
악당과 대결하는 네,
얘기가 네. 커져요. 그래서 여기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악당 등을 주인공 삼아서 아하. 향후 빌런 유니버스 시리즈로 확대된대요. 그래서 이 왜 DP라고 호평받은 넷플릭스 시리즈
예, 원래 만화가 원작이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시리즈의 각본에 참여하셨 또 원작 웹툰을 쓴 김보통 작가.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광고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콘텐츠 스튜디오 돌고래 유괴단의 신우석 감독. 또 이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쓰고 연출한 홍원찬 감독이 이 레이 시리즈의 크리에이터로 나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설국열차 기생충 등으로 한국에서 가장 내로라하는 촬영감독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홍경표 촬영감독이 이번에도 카메라를 잡는다고 합니다.
멤버 면면이 화려하네요. 예.
네, 만듦새가 기대되죠. 근데 어떤 OTT 채널을 통해 공개될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 기획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레이 이게 말하자면 이제 스피노프가 될 텐데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품. 이정재 배우 더하기 감독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차기작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받고 있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영화 전문기자 장성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